사무엘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성경 433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이루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소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옷자락도 붙잡고 막 정말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러고 벌벌벌벌 떨면서 자기 왕위를 보존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자기 그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는 척 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그냥 간다 그러는데 옷자락 잡았다 확 찢어지고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그 장면이 사울이 착 엎드려서 바지가락이라도 붙잡고 늘어질 때에는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러냐면요. 당신 하나님 버리셔. 뭘 버리시냐고요? 왕위를 빼앗고 당신 버리셔. 그러면 그 왕위라는 말이 나오면 그렇게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거 한번 보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24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실까요? 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전에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씀 기록되어 있나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왕 못하게 하실 거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러고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한 번만 그러지 않죠. 사무엘이 가니까 막 붙잡지만 하나님 뜻은 바뀐다고요 안 바뀐다고요? 안 바뀝니다. 28절 29절 제가 얼른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봐주세요. 15장 28절 29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아멘. 그러고 나니까 또 사울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범죄했습니다 이러고 또 엎드립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은 항상 자기 왕이 뺏기는 거에 막 마음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그거 뺏길까 봐. 그거 뭐라고? 왕위가 뭐라고? 그거 뺏길까 봐. 그거 빼앗는다 버린다 너 버린다 그러면 거기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뭘 해야 되나요? 자기가 범죄한 줄 알았으면 말씀을 그제서라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빨리 일어나가지고 칼이라도 뽑아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뜻이 뭡니까? 그 볼모로 포로로 사로잡아온 아말렉 아각 왕이라도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멸의 대상 가운데 두어야 되잖아요. 뽑아들고 가서 짐승이라고 좋은 것들 잡아온 거 이거 아니라고 제가 다 뜯어 고치겠다고 일어서서 회개한 열매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만 자꾸 하는 겁니다. 말로만 자꾸 하는 거예요. 움직이진 않아요. 결국 아말렉 왕 아각을 누가 칼을 들어 쪼개나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내나요? 결국 사무엘이 해냅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해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은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사무엘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장면이 기록되고 15장이 끝난 겁니다.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본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죽는 날까지 사무엘이 사울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 뭐 보고 싶은 마음 들겠습니까? 저 같아도 안 볼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다르잖아요. 내가 나하고 부딪히고 정말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원수같이 여기고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유 저거 이제 망했다 고소해하고 속 시원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무엘이 일평생 뭐 했다고요? 그 사울이 폐위되어 하나님 버리신 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슬퍼했다고요. 그 자기 일처럼 슬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어제 다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저 자기의 길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정치를 벌이고 싸움의 눈이 멀어져 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전리품에 늘 욕심이 많이 있어서 열국의 왕과 다름없이 저렇게 타락해버린 사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사무엘이 슬퍼하며 기도했던 것, 그 장면으로 오늘 16장 1절이 시작합니다. 16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선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왕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이거 못내 이 모든 일이 마치 누구의 실수이고 누구의 잘못인 것처럼 지금 슬퍼하나요?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깨우치시는 거예요. 빨리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미트아벳이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아휴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요, 통곡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막 겉으로 이 슬픔을 막 표현하면서 슬퍼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막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 나라의 형편과 이 왕의 실정을 막 그렇게 슬퍼했다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단어를 써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이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실 때에 머뭇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를 세우시겠다고요? 다른 왕, 새 왕, 그 왕을 이미 예선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뿔 아시죠? 뿔에 양뿔 같은 끝자락이 막혀 있으니까 그 뿔에다가 기름 채워가지고 내가 예선한 왕에게 가서 왕 될 사람에게 가서 기름 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장면 볼 겁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울이 이제 사울도 제가 보면 이렇게 완벽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두 가지의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이 소식 누군가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고 사울이 들으면 사울 성격에 이 사람 가만히 안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하나님 다 죽일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러시는 거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부름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어도 목에 칼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이 말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가서 사람들이 뭐 물어보거든 뭐 하러 왔다고 얘기하라 그러라고요? 제사 지내러 왔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이세의 누구를요? 아들들을 다 그 제사에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새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누가 맞이할까요? 거기 어른들이 먼저 맞이하겠죠? 그 어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어쩐 일이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이러고 맞이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사무엘 사사,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만큼이나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는 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장로님들이 나와서 떨며 물었다라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쓰심을 보고 그 앞에 그 권위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살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어떻게 됐나요? 다 그대로 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런 표현도 되고요. 평안을 위해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위해 왔노라. 제사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특별히 누구를 더 초청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새의 아들들을. 그냥 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출애굽기 말씀에 성결법 예식을 가지고 갖추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결법 안에는 꼭 이 단어가 따라옵니다. 옷을 빨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씻고 말끔하게 단장해가고 깨끗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여호와께 제사드리러 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의 가정을 초청하죠. 아들들 다 부를 거 아닙니까?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이나 됩니다. 제사 가운데 이새의 아들들이 부름을 받아서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에 보입니다. 이제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오늘 사무엘이 또 하나 조금 이런 표현 쓰시면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실수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죠. 어떤 실수를 하나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누가 왔어요? 엘리압이 왔어요. 이새의 아들, 첫째 아들, 장자 엘리압이 딱 오는데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이구나. 뭘 보고 판단한 거예요? 예, 외모와 신장을 본 거예요. 누구 때처럼요? 사울 때처럼 또 외모를 보고 야, 요놈이구나. 요거 말끔하게 생긴 게 요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왕인가 보다 그러고 막 이렇게 기름 뿔 병을 막 만지작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자꾸 외모와 신장을 보는 사람의 눈으로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는 뭘 보신다고요? 예, 7절 말씀 너무 귀하니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중심이라는 말씀은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요. 마음을 보느니라 라는 표현도 되고요. 원문을 직역해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찾아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디 갔나. 원문에 가까운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눈으로, 육신의 눈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이런 게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들을 사람들은 다 보고 판단하지만 야 저거 기골이 장대하고 신장도 크고 빼어나고 준수해 보이니까 사울왕이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해 보인 청년이니까 싸움에 나가가지고 진두 주의하면 장수로서 왕으로서 멋들어져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잖아요. 뭘 해낼 것 같이 보이잖아요. 외모로 보기에.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뭘 보신다고요? 마음, 내적인 상태를 보시겠다고요. 뭐 내적인 상태 뭘 보시겠습니까? 뭘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앙이 성실하냐, 진실하냐, 근면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냐, 이런 내면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은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이런 거에 판단받거나 판단하는 데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은혜되고 말씀을 보기는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거, 이거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잘 안 됩니다. 사람은 듣는 대로 휩쓸리고 보이는 대로 사람 판단하는 게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 누구도 그랬는데요. 선지자 사무엘도 그랬는데요. 아니, 예전에 한번 실수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누구나 이 시험 안에서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 지나가고 둘째 아들 삼마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요. 몇 명 지나갔나요? 7명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없어요? 사인이 없어요. 하나님, 이 들어오는 아들마다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다섯째도 아니다, 여섯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근데 이새가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거죠. 사무엘이 뭐라고 물어봐요? 아들 다요? 그랬더니 하나 더 있대요. 어디가 있대요? 저기 양치는 드레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말재라는 말이 하카탄이라는 말이 가장 어리다, 가장 작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 작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쓸 때는 어떨 때 쓸 것 같아요? 아유, 저거 제일 조그마한 놈입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말재, 하카탄이라는 말이. 발음도 그렇잖아요. 하카탄. 그 별 볼 일 없는 말재의 막내예요, 막내.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이새가 뜯어보고 요리보고 조리보고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데리고 와서 옷 갈아입히고 깨끗이 씻겨봐야 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일곱 명 가운데 있지 아무리 옷 빨아 삶아 입히고 씻겨놔도 이 말째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은 다윗이 들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 지금 선언해 놓으셨어요? 예, 중심을 보시겠다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역시 이새도 뭘 보고 판단해요? 예, 아들 중에 괜찮은 아들들 갖다가 보인 거예요. 그 중에 누구는 재해놓고요. 막내 아들은 아무리 요리조리 살펴봐도 저놈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빼놓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에 그 마음을 마음의 눈으로 보시고 다시 그를 보게 하신 말씀이 이제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아버지의 눈에도 형제들의 눈에도 누가 보아도 저 말째는 저 하카탄이라 어린 놈이라 작은 놈이라 제가 설마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셨을 때에는 어땠나요? 빼어났다. 눈이 빼어났다.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났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굴이 뭐 얼굴은 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양치로 나갔다가 들어왔으니까 그러했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눈 중심을 보시는 눈으로 하나님께서 관찰하셨을 때에는 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자였다라는 걸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대조되고 있나요? 누구의 선택하는 과정과 대치를 이루고 있나요? 그렇죠. 사무엘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울의 모습과 대치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처음 등장의 모습 한번 보고 비교해 볼까요? 사무엘상 8장 죄송합니다. 9장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이요.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아멘. 준수하다는 게 빼어나 월등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큽니다. 다윗은 하카탄이라 제일 어리고 뭐하다고요? 작은 아들이라.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이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보시는 시선을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구의 눈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한번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치장하는 데에 삶을 허비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신앙,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른 신앙인으로 일평생 살아드리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